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스기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 언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난과 신앙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심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한 어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를 들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리를 했을 때에 그 다음에가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지막 그 순간에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평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방심을 하게 되고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펴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펴게 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배경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아주 큰 정말 잘못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그 잘못,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인간의 한계와 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9장 1절을 보면 정말 히스기야가 우쭐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당시 유대는 아수르를 견제하는 나라고 동시에 바벨론도 이제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아주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를 보낸 겁니다. 예물을 보낸다는 것은 주로 누가 보냅니까? 약한 사람이, 무엇인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부탁할 때 보내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막 떠오르는 이 바벨론의 왕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예물을 받았을 때에 바벨론 왕의 그 글을 딱 읽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보여줄 만한 것들은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보물을 보여주고 어떤 무기들을 보여준 것이 죄가 됩니까?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 공로로 바꾼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만큼 모았고 유지했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특별히 강한 나라들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냐면 교만할 때입니다. 힘이 있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전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고 내세울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왕국들이, 그 제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 38장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앞뒤가 바뀐다고 하지만은 어쨌든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게 해주셨고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절이 왔을 때에 그가 정말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그를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히스기야의 잘못이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냐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당신이 나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의지하면 우리가 충분히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히스기야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떠오르는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한 군사 동맹을 맺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이제 그런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러한 것이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개가 막 몰려오면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도 배를 타고 갈 때에 안개가 딱 끼니까 정말 바로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살살살 불고 햇볕이 나는데 순식간에 그 안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사야가 66장인데 이사야가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27장을 이렇게 이사야를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비교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 27권 그 뒷부분은 이제 신약하고 비교해서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외우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사야를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가 아수르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과의 관계이고 또 바벨론 이후의 회복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6장에서 36장과 39장, 36, 37, 38, 39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어떠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구속사적인 브릿지, 어떠한 그런 단계 또 과정, 연결점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오는 것이 아수르와의 전쟁 그 다음이 아니라 그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사건이 더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보물을 빼앗기기 전이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막 에워싸고 침공했을 때에 막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보물을 빼앗기기 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바꾸어서 기록해 놨을까요? 왜 바벨론이 아수르 뒤를 이은 바벨론이 왜 유다를 침공하고 왜 유다가 바벨론으로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모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영적인 어떠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고 그것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40장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예언들, 다 그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사람이 기도자,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상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8장과 39장을 읽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38장 6절 7절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신다,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38장에서 하시는데 39장 6절 가면 7절 가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게서 태어날 자손이라는 것은 왕의 후손이에요. 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정말 밑바닥에서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장과 39장, 이 한 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반대가 되는 거, 상충되는 것입니까? 38장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방심했을 때,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얄팍하게 자신의 꾀를 의지했을 때, 그 계산이 가져올 필연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당대에는 정말 아스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스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심어놓은 이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 39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니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근데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하죠. 이런 것이 순종적인 태도입니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고통을 안 당하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정말 교만함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함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그 친함이, 그 힘이 결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세대만 괜찮다, 나만 괜찮으면 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과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39장이 끝나고 40장, 이 39장의 이 마지막은 히스기야의 참 교만함이에요. 아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자녀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어떤 다음 세대가 솔직히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됨을 선포하시지만 이사야 40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누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분명히 벌을 받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왕이 실패했고,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정말 죄를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핑계할까요? 그러면 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조상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믿었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교만함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에요.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잘못이 아닌데, 우리 지도자의 잘못인데, 우리 부모의 잘못인데 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징계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해 주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내가 모아놓은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 보여주면서 나의 지혜, 나의 노력, 어떤 내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은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때론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인데, 혹시 그 모든 것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수고, 내 노력,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 경고가 들려줄 때 나만 아니면 돼, 그러한 마음은 있지 않는가? 요즘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아주 싸게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싸게 주는 이유가 뭐냐? 미국 교회가 그 한국 교회에 싸게 주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 교회를 싸게 줄 테니까 우리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판 돈을 가지고 목사의 월급을 줍니다. 목사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월급이 한 5년 정도, 6년 정도에 딱 됩니다. 그러면은 5년, 6년까지 어떻게든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용히 남아있는 몇 분은 이제 옆에 교회로 가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사용하게 되고, 아니 다른 또 민족 교회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막 고민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방주에 70대 이상이 있는 분들, 아이고 7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천국 가실 분들이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것이 다 이러한 것이 복합적인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죄직회 때, 뭐 공동회 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다 왜 그래요? 돈이 많고 재정이 많으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재정을, 한계가 있는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은 야외 예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또 교회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유치부 VBS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루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시카와인 연합회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소풍을 가야 되냐 마냐 야외예배를 드려야 되냐 마냐 했는데 그래도 일단 밥은 먹고 오자 해서 딱 가서 미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다 이 전도 다 미리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잡채까지 하려다가 다 사놨는데 이 잡채는 또 날씨가 또 그래서 아닐 것 같다고 안 하고 그러면서 또 고기도 미리 구워서 다 가고 딱 밥 먹을 때쯤 이슬비가 내리고 딱 밥 먹고 다 오셨잖아요. 우리 최고명 집사님이 딱 게임을 다 준비를 했는데 게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또 게임을 다 준비했는데 이제 비가 와서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가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유치부 이제 오늘 이후 예배 때 졸업 예배를 하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고등부에서는 한 명, 또 초등부에서는 없고 그다음 유치부에서만 세 명, 네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리 지금 유치부에 영아 유치부에 한 15명 이상의 아이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이거 노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노인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동시에 우리가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나.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우리 1세들한테도 잘 써야 되고 2세들한테도 잘 써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갈 때까지 잠깐 예배 드리다 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다 끝나고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멸망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부모가 자기는 잘 기도했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혹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침 이번 주에 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사진들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 연합장로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까? 안 주신 것 같습니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안 주고 계세요? 대답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망은 그러면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시카고 연합장로에게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카고 한양정교가 70년, 100년, 15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